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디디던 지 반세기가 됐죠. 인류의 우주로 향한 꿈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지구라는 별 이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인류의 탐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생긴 것인지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의 천문협회 총회가 열렸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구 크기만한 인류가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계 행성을 최초로 발견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나사의 행성 추적 탐사선 테스가 최초로 발견했고요. 나사는 최첨단 적외선 우주 망원경으로 이 행성의 발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사에 실린 사진을 얼핏 보면은 빛깔을 보니까 지구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일단 TOI-700D라고 붙였는데요. 이 행성의 무게와 크기는 태양의 40%고 지표면의 온도는 태양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지표면에 흐르는 물을 유지할 만큼 중심 항성으로부터 알맞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위해서 이 행성의 환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사는 11개월에 걸친 데이터 분석 결과 항성에서 불꽃이 방출되지 않아 TOI-700D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뭐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인류가 거주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쯤에 이 행성에 대기가 존재하는지, 대기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행성이요, 지구로부터 100광년 거리에 있다고 하네요. 이 광년이라고 하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는데요. 빛이 1초에 얼마나 멀리 가는 줄 아십니까? 1초에 휙 하고 가는 거리가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렇다면 1광년은 9조 4,600만 킬로미터가 되죠. 참고로 달과 지구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라고 하니까 1광년이 좀 넘네요. 그리고 항성과 행성의 차이는 스스로 빛을 내면 항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성이라고 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캐리 언더우드가 부릅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me. 들어보시죠.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Deepfake.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회원수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6일 발표에 따르면 정교하게 위조된 영상, 딥페이크 영상에 관한 독자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딥페이크란 말은 딥 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페이크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이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불리는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에 겹쳐서 만들어내는데요.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가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 말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유명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가짜 포르노그래피 제작이나 정치 풍자 등에 사용돼 왔는데요. 페이스북 측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방침이었지만 올해 들어서 기존의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트위터 역시 새로운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대선 슈퍼볼 광고. 미국 프로 풋볼 NFL 결승전인 슈퍼볼의 TV 중계 광고는 초당 단가가 수백만 달러대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로 꼽힙니다. 슈퍼볼 중계권을 가진 폭스 방송 측은 올해 30초짜리 광고비를 500만 달러 후반대로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당 20만 달러가 넘는 액수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판의 두 억만장자가 슈퍼볼에서도 맞붙게 될 화제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선거 캠프가 각각 올해 슈퍼볼 TV 중계 광고 시간을 60초씩 구매했다고 보도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 억만장자 블룸버그의 선거 캠프는 지불한 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시장 가격에 구매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선거 캠프는 슈퍼볼 광고에 최소 1,0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선거 캠프 역시 1,000만 달러의 슈퍼볼 광고비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54회를 맞이한 슈퍼볼은 다음 달 2일 열리는데요. 미국인 3명 중 1명이 지난해 슈퍼볼 TV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이란의 군부 실세였던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소식이 가장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네.
아울러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소식,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압사 사고까지 발생한 솔레이마니의 장례식, 또 미군이 폭격에 동원한 공격용 무인기에 대한 소식 등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 고조에 관한 소식이 독자들의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란에 대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이 북한에도 시사하는 게 크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소위 광인론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뭐 미친 사람처럼 아주 과격하게 말폭탄을 퍼붓고 뭐 전쟁까지 불사할 듯 공격적이었지만 정작 많은 돈과 인명피해가 드는 전쟁은 피하면서 협상 지렛대로 이를 사용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지난해부터 꽤 높았었는데요.
네.
북한이 아주 좋은 예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후에 화염과 분노 등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압박을 위해 전쟁까지 불사할 듯 했지만 이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이나 만나는 등 협상으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란 군부의 실세를 이렇게 가차없이 폭격해서 없애는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북한 같은 불량 국가엔 강력한 경고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란 군부 실세에 대한 미군의 폭격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미 국방부가 지난 2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이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부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이동 중에 미군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네, 자 솔레이마니 어떤 인물인가요?
솔레이마니는 중동 지역 내 이란의 군사 작전을 사실상 지휘한 설계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내 시아파 민병대, 또 미국이 테러 집단으로 지목한 헤즈볼라, 시리아 정부까지 군사 지원과 반미 작전을 조율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물론이고 이슬람 시아파 국가들 사이에선 영웅 대접을 받았었죠. 하지만 미국과 또 시아파의 마수인 이슬람 순위파 국가들 사이에선 요주의 위험인물로 손꼽혔던 사람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솔레이마니가 주도한 미국인 공격이 임박해 선제 공격을 먼저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천 명의 미국인을 죽이거나 중상을 입혔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계획했기 때문에 먼저 폭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란의 공습이 임박해서 선제 공격으로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보호를 항상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이번 작전이 수행됐다는 겁니다.
네, 이란의 반발이 아주 거셌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에 가혹하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네.
바그다드와 이란 주요 도시에서 열린 솔레이마니 장례식엔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란에서는 너무 많은 인파가 이 장례식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50여 명이 압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네.
미국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라크 내 석유업체 등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출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정치권에서는요, 이 때문에 솔레이마니 공습 결정에 찬반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결국 이란이 미군을 겨냥해서 또 미사일을 공격을 했어요.
예. 현지 시각으로 8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을 겨냥해 적어도 1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순교자 솔레이마니 작전으로 부르면서 그를 죽인 미국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번 공격으로 미군 8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사상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란이 1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중 10발이 알 아사드 공군기지, 한 발은 아르빌 기지를 가격했고 나머지 4발은 목표물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 위기까지 고조됐었는데요. 다행히 미국이 반격 대신에 경제 제재를 택하면서 긴장이 좀 완화된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대국민 연설에서 군사적 대응 대신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기지 내 최소 피해만 발생했을 뿐 미군과 이라크 측에 사상자가 없어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지만 이를 사용하길 원치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이란에 거듭 경고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란 정권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구색을 맞춰서 조율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이란이 공격 전에 이라크에 이를 이미 통보했고 미국도 이란의 움직임을 이미 포착해 또 이라크로부터 정보까지 받아서 미군과 이라크군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정권으로서는 통제 불능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상 명분만 세우려고 미사일을 주요 건물을 피해서 발사했다는 겁니다.
네.
미국도 이에 호응해서 군사적 대응을 자제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일단 위기를 피해서 좀 다행인데요.
예.
미국의 이번 무인기 공습이 북한 정권에도 적지 않은 어떤 심리적 충격을 안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죠.
예, 미국이 폭탄을 장착한 무인기로 표적 대상을 순식간에 제거하는 모습은 북한의 최고 수뇌부의 충분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신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란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네.
물론 동시에 북한 수뇌부엔 미국이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네.
하지만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과 북한, 미국과 이란의 정상 간 관계를 비교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직접 연관짓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여전히 긍정적이고 두 정상 사이엔 핵과 미사일 활동 제한과 긴장 완화에 관해 적어도 최소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은 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죠.
네,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군부 실세를 실제로 제거하면서 이 폭격을 가한 무인기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이 무인기를 소개하는 기사 조회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예. 이번 솔레이마니 제거에 투입된 무인기는 미 공군의 공격용 드론인 MQ-9 리퍼입니다.
네.
미 정보당국은 비밀정보원과 통신감청, 첩보위성, 또 드론 등 첨단 정찰 수단을 총동원해서 솔레이마니의 동선을 확보해 MQ-9로 쪽지캐처럼 그 일행을 타격했습니다.
네.
언론들은 적대 국가의 요인을 대규모 군사력 동원도 없이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라면서 무인기가 앞으로 전쟁의 공식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MQ-9, 이 리퍼 공격 능력까지 상당하다고요?
예,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명까지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타격 능력을 자랑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500km, 항속거리는 6,000km에 달하는데 무장 탑재 능력과 최대 항속거리 모두 기존의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보다 2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90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고요.
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최대 1.7톤의 폭탄과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레이저 유도폭탄,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해 운용합니다. 특히 폭발 없이 표적 근처에서 6개의 칼날이 사방으로 분사돼 표적만 정확히 타격하는 이른바 그 닌자 폭탄으로 불리는 개량 헬파이어 미사일이 아주 위협적인데요.
네.
이번 솔레이마니 제거에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란과 미국의 긴장, 미국의 공격, 또 이란의 반격,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알아봤고요.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좀 보겠습니다.
네, 한반도 소식으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 주력 품목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부 품목은 과거에 비해서 수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제재 직전에 기록한 20억 달러대의 수출액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어떤 품목들의 수출이 새롭게 증가를 했을까요?
과거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손목시계, 가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또 종이 제품의 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종이 제품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5년엔 중국에 한 6만 5천 달러 상당을 수출했었는데요. 2017년엔 59만 달러로 늘었고 2018년에 2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년 전보다 무려 한 3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이었던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 섬유 제품 등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수출액이 사실상 제로로 줄어든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이런 종이류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장난감, 가죽, 신발, 광학기기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런 신생 수출품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손목시계와 가발을 포함한 이런 신생 수출 품목 8개의 2017년부터 작년 10월까지의 수출액을 보면 약 2억 6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장난감은 2018년 510만 달러로 증가했고요.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지난해 수출 품목에서는 716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신발은 21만 달러에서 3년 만에 484만 달러치로 약 200배가 늘었습니다.
요즘에 북한 당국이 이 국산화를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그러면은 북한이 이런 제품들을 모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모두 임가공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아서 북한 안에서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이른바 주문 생산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품목의 수출 증가가 제재 이전의 수출 수준을 메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체품을 마련해 제재 회피에 나선 것으로는 보이지만 여전히 이전에 기록했던 20억 달러대의 수출액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북한의 수출 총액은 1억 5,100만 달러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재 이전인 2015년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6배가 많았던 24억 달러였습니다.
네. 자, 이런 수출 부진, 북한 주민들의 삶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북한 당국은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엔 제재의 핵심 품목인 석탄, 섬유, 수산물, 무기 등은 과거 김씨 정권의 주요 통치 자금 수단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겐 직접적인 타격이 적다는 지적인데요.
네.
유엔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독자 제재 표적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장마당, 그러니까 종합시장의 환율이나 쌀값이 큰 변동이 없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북한 당국은 주민들 때문에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에 대한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하지만 사실상 대북 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요구한 거나 별 다를 게 없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인민생활을 구실로 해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나흘에 걸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거듭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죠.
네. 자,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 한번 볼까요?
북한 당국이 국가 예산을 무기 개발에 너무 과도하게 쓰지 말고 먼저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복지에 국가의 돈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국무부는 지난 2일에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사이 연평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23.3%로 압도적인 세계 1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살림살이의 거의 4분의 1을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세계 많은 나라가 국가 예산을 주로 국민의 보건, 복지,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반면에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한 군사비, 사치품 구매에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 총생산의 20% 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네.
12.4%로 2위를 기록한 오만, 또 9.4%로 3위인 이스라엘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은 거죠.
네.
GDP 국내 총생산의 연평균 5% 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는 나라도 조사 대상 170개 나라 가운데 10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네.
물론 미국은 4.2%, 한국 2.6%, 일본 1%, 중국 1.9%, 최근 개혁 개방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의 GDP 대비 군비 지출도 2.3%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다른 나라들, 많은 나라들 국가 예산을 주로 어디에 투입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복지, 건강, 안전, 교육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 정부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23%를 국민의 보건 분야에 배분했습니다.
네.
그다음은 국민이 은퇴 후에 받는 연금으로 19%, 또 교육 15%, 국방비는 12%로 7,3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올해 한국 정부의 예산 4,423억 달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35.2%를 차지한 국민의 보건, 복지 일자리였습니다.
자, 군사비의 예산에 집중하는 북한하고 정말 큰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등 세계 민주주의 정부들은 국민의 인권을 먼저 존중하고 또 보호하는 것을 정부의 주요 임무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엘리트들이 주로 자신의 개인 재산 축적 등의 우선 목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게 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부들은 국민의 의무보다는 권리를 먼저 중시하지만 북한은 인민의 권리보다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 의무를 먼저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짊어지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난달에 유엔 안보리 북한 관련 회의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 등 여러 나라 대표가 당시 회의에서 북한 당국의 국가 자원을 핵미사일이 아니라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먼저 써야 한다 이렇게 거듭 촉구를 했었습니다. 휴스겐 대사는 특히 북한 정권이 미사일 개발과 군비 증강, 정치적 목적으로 엘리트들에게 돈을 주는 걸 멈추고 자, 이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쌀을 구입하고 의료시설과 학교를 짓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재원 배분의 재고를 북한 정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아,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는 항상 인민대중 중심의 정책을 우린 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예산 규모 또 배분 등 정확한 통계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난 11월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북송 위기에 놓였던 탈북민 13명이 당시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3일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당시 베트남 당국이 탈북민들을 추방하려고 하자 미국 외교관들이 관여해서 탈북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미 정부의 도움엔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저희 VOA도 당시에 이 탈북민들의 처한 상황을 상당히 자세히 전했었는데요.
예.
미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북송 위기를 면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아시아 지역의 미국 외교관들이 베트남 당국에 이들 탈북민들을 중국이나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도하지 말도록 압박했습니다.
네.
이런 배경엔 당시 여성과 어린이 등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죽는다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 동영상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탈북민 구출단체들이 이 동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배포해서 언론에 알리면서 미국 관리들이 이를 보고 도움에 나선 겁니다.
네. 자, 좀 더 나아가서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국 정부가 탈북민 구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외교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탈북민을 지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관여는 하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노력을 하지는 않아왔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8일 VOA에 세계 각지의 탈북민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 또 다른 곳에 있는 탈북민 사회와 적극 대화하고 접촉하고 있다고 말한 건데요.
네.
나아가서 우리는 영내 국가들에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인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북한을 떠난 북한인들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가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고조됐던 위기 상황, 또 북한의 비제재 품목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또 북송 위기에 처했던 탈북민들이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소식 등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오스틴 현 씨의 세 번째 사연 텍사스 청년 들으시겠습니다.
1999년과 2001년 두 번의 탈북 시도 끝에 자유를 찾게 된 오스틴 현 씨. 오스틴 씨가 한반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그의 미래에 대한 꿈은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반도 분단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스틴 씨는 자신이 정치학을 선택한 배경에는 한반도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북의 대립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전쟁, 소련의 북한 진주, 미군의 남한 진주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한국인들이 역할을 못해요. 임진왜란 일어난 것도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우리랑 싸웠잖아요. 일본하고 딜을 해가지고 물러가게 한 거는 명나라였어요.
19세기 말 러시아와 일본, 일본과 미국의 가츠라 테프트 밀약, 일본 강점기가 끝난 것도 당시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의 수혜자였다고 언급하는 오스틴 씨. 한반도 통일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앞으로 통일 한국도 비슷한 그게 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뭐 한국은 샌드위치잖아요. 늘. 우리 한반도 자체가. 통일이라는 것도 또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 이해가 맞물려질 때 가능한 건데.
남북이 둘로 나뉜 한반도의 통일도 지나온 역사에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오스틴 현 씨.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의 역할은 뭐가 돼야 되고 그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에 우리 한국인들이 저는 가 있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we need people at the table. 그런 마음에서 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 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스틴 씨의 시야를 넓혀준 미국 유학 생활의 시작은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에서부터였습니다. 오스틴 씨가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은 텍사스. 텍사스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주 다음으로 넓고 인구도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은 곳입니다.
사막에 점들이 까만 점들이 막 박혀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기름을 파내는 그 정유기들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다다다다 박혀있는 거예요. 딱 도착하니까 공항 나오니까 진짜 이글거려요. 더워가지고 진짜 이거는 자동차에다가 계란 딱 던지면 이게 프라이가 되는 그런.
오스틴 씨가 도착한 곳은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미들랜드. 인구 13만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조그마한 한인교회가 있어요. 미들랜드 한인교회라고. 교회 목사님이 비전이 크신 분이에요. 앞으로 통일을 할 때 통일이든 뭐든 한반도 관련돼서 젊은 청년들이 키워져야 되고 그중에서도 북한 출신의 청년들이 잘 교육받고 믿음으로 서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출석 인원 40명의 작은 한인교회에서 북한 청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고 한국에서 살고 있던 오스틴 씨가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당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뉴질랜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오스틴 씨는 미들랜드에서 2년제 단과대학을 다니게 됐고 이 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씨는 바로 이곳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는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원래는 정치를 과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역사학 교수님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저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 장학금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교수님의 호의적인 권유를 거절했지만 당시 한인교회에서 다 해결해 주지 못했던 장학금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였고 역사학과를 택했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혹시 왜 저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저를 제자로 키우시고 싶으셨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긴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너 같은 친구들이 없다. 내 수업에서 네가 최고고 너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왜 역사가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다르게 되게 깨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나는 되게 너 그런 부분들 되게 높이 산다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계속 이야기해 주라.
교수님 이름이 어떻게
Frank Delau. Hispanic 계열이었어요.
델라오 교수는 오스틴 씨가 수업료 전액과 기숙사비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줬습니다.
이분이 장학금을 다루는 그 파이낸스 그쪽 디파트먼트에 다 전화를 해갖고 자기 친구들 다 뭐 동료들이니까 이 친구는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학과상한테도 레코멘데이션 받고 그 본인도 써주고 그래서 그 마지막 1년은 그 튜션뿐만 아니라 하우징까지 다 전액 커버가 됐었죠.
교수님의 도움으로 전액 장학금 혜택을 누리면서 단과대학을 졸업한 오스틴 씨. 교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나중에 졸업할 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회중시계. 줄이 달린 그 시계 있잖아요. 뚜껑 여는 거. 그 뒤에 그걸 써주셨어요. 그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구절. Never, never, never give up.
시계에 써있는 문구는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졸업 선물을 받은 오스틴 씨. 전교 학생 수가 5천 명이 안 되는 단과대학에서 미국의 명문대학 진학자가 나올 때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교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죠.
텍사스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은 역사학과 교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틴 씨가 미국 엄마라고 부르는 한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엄마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경계심은 처음에 있었던 거고 북한 사람 생각하면 진짜 빨갛게 생기고 뿔이 나는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가끔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약을 사오고 바리바리 꾸겨가지고 이제 기숙사 와가지고 저 먹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집에 들어가서 한국 음식 해주시고.
미국의 어머니 한 분이 더 생긴 심정이었습니다. 오스틴 씨는 이 한인 여성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기쁨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스틴 씨는 컬럼비아 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던 날을 떠올립니다.
쇼핑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미국 엄마랑 엄마 친구랑 같이 쇼핑, 그분들이 쇼핑하러 가면서 저를 이렇게 짐꾼으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막 들고 뭐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딱 받았는데 학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축하한다고. 좀 다음 주쯤에 그 합격 그 편지 받을 거라고. 오, 그 안에서, 그 쇼핑 센터 안에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들 막 울고 난리 났죠. 예, 왜냐면 그 미국, 저희 미국 어머님도 막 눈물 흘리면서 정말 네가 꼭 될 줄 알았다고. 어떤 삶마다 제가 봐도 제 삶 속에서 한 번씩 징검다리를 걷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를 손을 잡고 같이 걷어줬던 분이죠.
인생의 뜻을 세우고 견문을 넓히는 20대 때 징검다리가 되어준 인연들을 알게 된 오스틴 씨는 자신의 삶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깊이를 더해갔다고 말합니다. 넓디 넓은 텍사스에서 오스틴 씨는 자신의 꿈에 대한 커다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84년 미국은 또 한 명의 새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행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정부 내 비용표를 줄여나가겠다고 선언하고요. 내각을 보다 실무형으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노동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미국 노동총연맹은 이전의 다른 노동단체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 노동총연맹에 일반적인 통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36부 이민자들이 꿈꾸는 기회의 땅 미국.
미국 노동총연맹은 여러 면에서 이전의 다른 노동단체와는 달랐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제도에 반대하지 않았고요. 노동이 자본주의를 통해 수입을 더 많이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회제도를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노동쟁의를 이용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노동총연맹은 우리 노동자들이 당장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은 임금 인상과 근로일수를 단축시키는 것, 또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돼야 하는 게 하루 8시간 노동입니다. 이런 요구들은 미국 노동총연맹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파업과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조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사건이 시카고의 헤이마켓 광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여 명의 노조 지지자들이 극단주의자들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서서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회의가 끝나기 직전 누군가 경찰을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폭탄 사건으로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군중을 향해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 가운데 일부 시민들도 대응사격을 했고 이 충돌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헤이마켓 사건은 전국적으로 공포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국민은 극단주의적인 노조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하고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노조 운동의 성장이 주춤했습니다. 노조가 전국적인 규모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886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자유의 여신상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전쟁 때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 간의 동맹을 나타내는 조각상이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국민이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조각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작가는 이 조각상이 뉴욕항의 리버티 섬에 세워져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상징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를 위한 횃불을 높이 들고 우뚝 섰습니다. 발 밑에는 부서진 전제정치의 쇠사슬이 놓여 있었고 동상 아래에는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는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이 희망과 자유의 땅을 찾아 미국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기 위해 너의 지치고 가난한 그리고 마구 쌓아올린 사람들을 나에게 다오. 불운한 사람들은 비옥한 해안을 거부하나니 집 없고 비바람에 흔들리는 이것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황금문 옆에 내 등불을 들리라.
자유의 여신상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항에 밝은 횃불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의 횃불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에 도착하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860년대를 넘어서면서 미국인들의 삶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18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농업 중심이었으나 이때를 기점으로 농업경제에서 공업경제로 급속한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인 1890년대가 되자 미국의 공장들은 100억 달러어치의 제품을 생산해냈습니다. 이 시기 전국의 공장과 광산에서는 약 5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고요. 약 300만 명의 근로자들은 건설과 교통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생산량은 해마다 계속 늘어났고 공업 노동력의 규모도 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계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농촌 출신들이었습니다.
농장일은 힘이 너무 들고 보수도 낮아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농장을 떠나서 도시로 가고 싶어 하죠. 좀 더 쉽고 더 좋은 생계수단이 있다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 대부분 공장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한 몇 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농장을 떠난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농민들뿐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신세계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영국에서는 기술이 있어도 보수가 얼마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많은 영국인 노동자들이 저처럼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은 미국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공장들은 물론이고요. 일부 산업계는 완전히 영국인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곳도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끝곡으로 데이브 매튜 밴드가 부릅니다. You and me 들어보시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oon and the stars follow the car. And then when we get to the ocean, we're gonna take a boat to the end of the world. All the way to the end of the world.
kids are old enough, we're gonna teach them to to the ground, not falling but rising like rolling around, eyes closed above the rooftops, eyes closed, we're gonna spin through the stars, our arms wide as the sky, we're gonna ride the blue all the way to the end of the world. The world. Oh, when the kids are